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자리에서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세 부대가 되게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저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저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믿음을 고백하였던 욥처럼 저희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삶 속에서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라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거하여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성식 형제 참 연주 좋죠. 우리 그 오신정 교수님하고 저 우리 김성식 형제가 학교에서 부산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이렇게 매주 예배를 섬기느라고 올라오세요. 매주 올라오는데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제 결혼도 해야지. 무슨 사인인지 알지? 또 이번 여름에 또 뭐 이렇게 그 학생들 가르치는 거 그게 뭐지? 학생들 가르치는 거 캠프라 그러나? 음악 캠프 열어서 또 애들 섬기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참 이게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온 인류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고 그래요, 그죠? Universal language of mankind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언어라는 게 소통을 위한 거지만 이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소통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사사기 8장 볼 텐데요.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의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키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수코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명가량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며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때 자칫하면 얼마나 사람이 쉽게 변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 빨리 변해서 과연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우리가 참 의아스러울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가면서 나는 신앙 안에서 잘 변하고 있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하고 변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길에 있지 않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걷기로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쩌면 그 당시 뭐 언론 보도가 자유로웠다면 미디어가 있었다면 아마 기도원의 승리는 대서특필되었겠죠. 중근동의 가장 큰 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렇게 격퇴시킬 수 있나? 어떤 그런 전쟁이 가능한가? 정말 이 놀라운 승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기뻐하고 정말 격려하고 또 축하해야 마땅한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 계산이 복잡하게 얽히는 겁니다. 아니 누가 잘 되면은 다 박수 칩니까? 한국인의 독특한 심성은 뭐라 그럽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왜 배가 아프냔 말이에요. 왜 배가 아픕니까? 그게 참 고약스러운 버릇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남이 잘 되는 걸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할 수 없어요? 오늘 그 뿌리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고 그 죄는 바로 곧 이기심이라는 걸 알게 돼요. 네. 여러분 이 이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뭐 점잖은 체할 수도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체할 수도 있고 얼마나 열심인 체할 수도 있고 예. 얼마나 남에게 관대한 체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기심의 뿌리에서 발로 비롯된 거다 이걸 얼른 캐치할 수 없는 일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너무나 번듯하고 너무나 열심이어서 저게 설마 자기를 위한 것이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천하 만물보다도 인간의 마음보다 더 더러운 걸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럼 뭐예요? 그 마음 하나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죄를 몰아낸다. 그건 곧 이기심을 이렇게 극복하는 일이에요. 결국 신앙이란 자기 이기심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나라고 하는 뿌리 깊은 중심, 인간의 축을 그걸 하나님께로 옮기는 작업, 아니 내 중심에 좌정하고 있는 내 자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내가 왕이다 라고 높아진 나 자신을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게 단순한 일 같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힘든 일이고 오래 싸워야 할 지리한 일이어서 누구도 그 싸움에 쉽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기심이 각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드러나느냐, 여기에 오늘 한번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뿌리 깊은 죄성의 이기심이 과연 우리 삶의 모습,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나타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에브라임하고 기드온하고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다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적이 만 오천 명이나 남아있고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자 말자 이 내부의 갈등이 다시 드러나고 만단 말이에요.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것이죠. 감춰져 있던 갈등이 표면화한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잘 알다시피 므낫세 지파와 형제 지파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하면서 이름을 바꿔서 손을 바꿔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오른손으로 찾아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큰아들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파의 순서가 바뀐 것이죠. 그 위에 줄곧 가나안 정벌에 이르기까지 에브라임 지파는 본인이 수석 지파, 첫 번째 지파, 가장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원했던 것이고 그걸 주장해왔던 그런 지파죠.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질 때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이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곧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죠. 어쨌건 그 에브라임은 그런 뭐 좋은 의미에서는 부족적 자긍심이랄까 이런 게 있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뿌리 깊은 그 교만이 자리 잡아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목받아야 되고 우리가 첫 자리에 가야 되고 우리가 어뜸이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걸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는데 왜 전쟁할 때 나를 안 불렀냐? 마치 내 허락 없이 왜 전쟁을 했냐? 이렇게 시비를 건 거란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시비가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시기심의 발로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제일 어뜸 가는 지파인데 왜 므낫세에 있는 그 집에서도 아장 별 뭐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아비에셀의 뭐 족보 가운데서 가문 가운데서 요아스 아들이라고 하는 기드온 뭐 형편없는 친구가 어떻게 그 이 전쟁을 수행하는 사사가 되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냐? 왜 공을 내가 차지했느냐? 이런 이제 억하 심정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주변에 도처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자주 대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내가 결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회의할 때 보니까 빠졌는데 왜 결정을 이미 했냐? 내가 없을 때.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이기심은 극도의 경쟁심이고 극도의 공명심이라는 걸 안게 됩니다. 내가 주목받지 않으면 뭐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죠. 내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는 기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불행을 일평생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이런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기도원에게 그 공이 갔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원에게 따집니다. 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나? 무슨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미디안 쪽이 북쪽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 싸움에 응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북쪽에 있는 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므낫세 위쪽 지파 이 지파들에게 이게 전쟁의 소식이 전해졌던 거고 남쪽에 있는 무슨 유다나 베냐민이나 무슨 에브라임이나 이런 지파들에게는 굳이 연락할 일도 시간도 없었겠지만 더더군다나 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3만 2천 중에서 2만 2천 돌려보내고 또 9,700명 돌려보내서 굳이 남쪽에 있는 지파들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불러올릴 이유가 없는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전후 사정을 잘 몰랐든지 알아도 그걸 뭐 묵살했든지 어쨌든 기드온에게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기드온으로서는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까? 그렇죠. 싸우지 않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교만, 에브라임의 이 저항, 에브라임의 이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좋게 그걸 인정해줘요. 마치 내가 사과하듯이. 그리고는 너희들이 마지막 그래도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오렙과 셉이라고 하는 적장 두 사람을 죽였으니 너희들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한 사람 그 역할이 우리가 전쟁 시작한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그래서 뭐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자기들의 그 천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런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걸 보게 돼요. 교만을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교만과 끝까지 부딪혀서 둘 다 상처를 입을 것인가 아니면 그 교만을 한번 슬쩍 피해갈 것인가? 지금은 싸워서 안 될 때 아니에요. 지금은 힘을 합쳐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싸우면은 모든 게 다 지금 그 절단 아닙니까? 그래서 싸워야 될 때와 싸우지 않아야 될 때, 힘을 합쳐야 될 때와 또 힘을 조금 또 이렇게 빼야 될 때, 이런 구분을 못하면은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참 한마디 지혜로운 대답 때문에 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상황이 어쨌든 잘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면은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럼 부드럽게 한마디 하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그걸 거칠게 대답하면은 또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잘 모를 텐데 좀 오래 가정 생활 해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그냥 거기서 딱 멈출 수 있는데 꼭 한마디 더 세게 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싸움이 커지는 거고 오래가는 거고 아주 상처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로 응대를 하라는 겁니다. 화가 나더라도 우선 부드럽게 상대를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잠언 16장 18절 19절을 보면 이 고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은 언제 망해도 망한다는 뜻이에요. 잠언 16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잠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하는 사람은 언제 망하는지 망하는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다가는 망할 일이 남았다. 망하는 꼴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겸손한 자와 사업을 해야지 교만한 자와 사명을 하면은 그걸 뭘 수입이 많이 생겨도 그럼 괴로움이 더하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더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물이 사업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했는데 돈을 굉장히 벌었어요. 너무 시달리고 너무 괴로움을 받아서 병이 났어요. 그 뭐 합니까? 돈 좀 벌고 병이 심해지면은 속 좀 편하게 덜 버는 게 낫지 작게 벌어도 편하게 지내는 게 낫지 뭐 때문에 그렇게 돈 좀 더 벌겠다고 아주 교만한 자와 붙었다가지고 그냥 넌더리가 나는 일생의 경험을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또 많은 일을 함께 할 텐데 기준을 잘 세워서 하십시오.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변당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곁에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때를 따라 높인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냥 낮추면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 어디 가더라도 상석에 앉지 말고 네가 끝에 앉아라. 집주인이 뭐 여기 자리에 옮겨서 가운데로 오라 그러면 못 이기는 채 하고 올라가면 됐지. 가자마자 떡하니 중간 좌석에 앉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 보고 하는 얘기예요. 뭐 여러분들이 가서 막 참 좌석 중앙에 잘 앉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는 어디 가도 자꾸 목사님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이렇게 이제 우선 앉고 보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말은 쉽는데 이게 됩니까? 내가 당신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게 됩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심지어 걷지도 못하고 기는 아이라도 그 아이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아이가 더 소중하고 아이가 더 귀하고 아이가 더 사랑스럽고 내가 사랑이 있을 때는 그게 되죠. 그러나 이기심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시기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심의 가장 큰 두드러진 얼굴은 첫째는 경쟁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둘째는 공명심이 커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그 공을 차지하겠다. 내가 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게 저 사람이 한 건 소용없어요. 저 사람이 하면 아무리 잘해도 기쁘지 않아. 내가 해야 돼. 그러니 그런 사람 곁에 무슨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참. 그래도 뭐 돈이 많으면 모이더라고. 돈이 많으면 모이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집 십자가 올라간다는데 둘이 다투다가 생긴 일이에요. 예수님 내일 모레 지금 십자가 져야 되는데 여전히 제 아들은 누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 다툰단 말이에요. 왜 그런 다툼이 생깁니까? 아직도 이기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내가 네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유능하다, 내가 첫 자리에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늘 시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야, 양보하고 가라고, 가라고, 먼저 가라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조금 천천히 갈 거예요. 좀 천천히 가는 사람이 다 오래 가더라고. 먼저 간 사람도 다 나가더만 빨리. 뭐 빨리 가서 또 어디 뭐 잘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한 반보 늦어도 괜찮아요. 방향이 오르면 속도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빠를수록 사고가 큰 사고 난단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속히 가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고 큰 사고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향한 걸음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무한을 향한 이 걸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 묘지에서 만나니까 뭐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꼭 빨리 가서 거기 뭐 거기 빨리 갈 필요 없잖아요. 부를 때 가면 되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꼭 그 같이 가려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금 기도원한테는 이게 통했어요. 12장에 가면 입다, 사사 입다를 만나서 입다한테 똑같은 이런 짓을 해. 그리고는 더 화를 내요. 너 왜 내 빼놓고 또 전쟁했냐? 아주 너희들을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랬더니 입다가 가만히 있습니까? 입다는 기도원하고 달랐어요. 뭐 온유한 말로 달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벌려가지고 4만 2천 명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유명한 시볼렛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꼭 사고를 일으키고 시비를 하고 꼭 분란을 일으킨 사람은 언제 가서 넘어지도 넘어질 거니와 그 사람 언제 가도 임자를 만난다. 내가 꼭 다룰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절로 잘 다뤄주시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끝내 버릇을 못 고치다가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어쨌거나 이 안에 큰 내홍을 겪을 뻔했는데 내전을 피하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추격을 했는지 기도원의 열심으로 우리는 우선 보입니다. 전쟁을 끝까지 완성하겠다 하는 그 열심이지만 그러나 기도원이 그 이후에 취한 행동을 보면 그의 열심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과는 조금 변질된 열심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다 되게 다 부지런해요. 다 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과 내 이 열심이라는 게 가끔은 너무 뒤섞여서 우리는 때로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곁에 사람들도 분별을 못하지만 나 자신도 분별이 안 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데 내가 아침 새벽부터 교회 와서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는데 그럼 나는 무슨 열심인지를 스스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열심인가? 아까 우리가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가사를 잠깐 보셨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열심인가 아니면 내 열심인가가 이게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 성숙하느냐 미숙한 채로 그냥 열심으로 끝나느냐는 중요한 어떤 관림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열심은 그냥 부지런한 거, 분주한 거, 번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라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첫째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단심입니다. 성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변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바쁜 걸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막 아침 저녁까지 막 계속 바빠야 저 사람 열심히 사네.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되는데? 열심히 사는 결과가 뭔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열심과 하나님이 우리 신앙 안에서 바라는 열심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열심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부지런을 떤단 말이에요. 부지런하기만 해. 그러나 그러다가 사고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거 막 열심히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심히 지금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그 태도를 보면 그 열심히 변질된 열심이라는 걸 조금씩 캐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가다가 숲곳에서 이제 들렀어요. 이미 부하 병사들은 지쳤어. 여러분 300명 가지고 말이 그렇지 왜 또 15,000명을 따라가.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내가 이들을 추격할까 말까 물어보는 게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대단한 용기고 저게 과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던 옛날 기도원이 맞나? 그 겁쟁이 기도원이 맞나? 그 비겁했던 농부 기도원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그는 대담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되었고 겁 많았던 기도원이 겁 없는 기도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죠. 이 병사를 가지고. 가다가 이제 숲곳에 가서 너무 지쳐고 힘들고 허기지고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까 숲곳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으니 떡 좀 내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숲곳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간다니까 더 불안해. 아니 그들이 분명히 큰 대군들이 지금 가는 걸 우리가 봤는데 그 사람 따라가다가 만약에 기도원 다 죽고 우리가 그들을 도왔다는 걸 알게 되고 세바와 살문내가 다시 와서 우리를 덮치면 우리 다 죽는데 그런 계산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거절해요. 차갑게. 근데 도움을 거절할 때 잘 거절해야 돼요. 잘 거절해야 돼요. 우리가 다 뭐 도와달라고 다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돕지도 않고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속을 뒤집어 놔서 최악의 관계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도왔는데 안 돈까지 좋은데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속을 뒤집어 놔서 안 도운 것도 화가 나는데 말까지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최악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도와주고 관계도 최선으로 가면 좋죠. 그러나 안 도와줄 때 경우의 수를 볼 때 안 도왔으면 말이라도 잘해서 그 말 때문에 안 도와준 게 섭섭하게 안 느껴지게 하면 그게 차라리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말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드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안 도와주면서 말까지 믿게 하면 원수지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울 수 없는 형편을 얘기하고 또 안 돕더라도 사람을 격려하고 이렇게 정말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관계가 나빠질 게 없죠. 그런데 숙고 사람들의 잘못은 뭡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기도원을 갖다가 무시하고 돕지도 않으면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마치 네가 네 손에 미디안의 두 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왜 너를 돕겠냐 빈손인데. 그래도 이제 기도원이 화가 벌컥 났단 말이에요. 좋다 내가 올 때 너희들 들가시하고 찔레로 하여튼 몸을 박박 긁어 놓겠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인 대화예요. 네? 기도원이 그래도 큰 인물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 뭐 꼭 비슷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지명 수배를 당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 이제 유대 광야에서 지낼 때 힘드니까 유대 광야 그 근처에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양떼가 많고 그 지역에 제일 부자를 하나 도왔잖아요. 그래서 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면 싸움도 막아주고 해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줬는데 늘 부족하고 먹는 게 모자라니까 부하들 몇 명 보내가지고 나발한테 가서 먹을 거 좀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갔어요. 근데 나발이 그냥 안 준 게 아니라 뭐라 그런 게 하면 요새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요새 주인 집에 도망쳐 나와서 돌아다니는 종들이 많다던데 너희들이 그 종들이냐? 이렇게 속을 확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부하들이 가서 다윗한테 뭐 떡은 주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말 타라, 다 가자 해가지고 그 아둘람 동굴에 400명을 이끌고 질풍노도처럼 달려갑니다. 오늘 나발 다 죽었어요. 나발 일정은 다 싹 죽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와요. 종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전해 듣고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남편 몰래 떡하고 포도주하고 먹을 걸 잔뜩 싣고 또 이제 다윗을 만나 가요. 가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딱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리석은 나발을 쳐다보지 마라. 당신이 어느 날 왕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올라갔을 때 이 일을 두고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라. 한 여인이 말이죠. 화가 나서 그냥 넋을 잃고 지금 화가 난 이 다윗을 시선을 지금 나발에게서부터 장차의 네 미래의 모습으로 그 시선을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여기 많네. 어우 평강공주 같아. 여러분 이게 이 말 한마디로 다윗이 정말 이런 지혜로운 여인을 본 적이 없다. 바로 돌아가요. 바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이제 남편은 나발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술 깼어요. 아비가일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얘기를 해. 이 친구가 너무 놀래 자빠져가지고 몸이 굳어졌어. 열을 있다가 죽었어요. 재밌지?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 자주 읽어야 돼. 다윗이 손을 안 봐도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대로 다윗이 먼 훗날 유다 지파에 있는 자기 동족 나발을 칼로 쳤다 하는 얘기를 들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어떤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발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 상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곁에 아비가일과 같은 친구나 동료나 참모나 부하나 지인들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겠어요. 좋은 친구 하나 있는 것, 지혜로운 아내가 있는 것, 정말 현명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 것,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100명, 1000명 사귀면 뭐합니까? 그렇게 바쁘게 무슨 결혼식 가고 장례식 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연결듯이 걸어서 그 많은 사람들과 사귀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여러분들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많이 알아서 출세하지 않습니다. 사람 많이 안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쓸모없는 사람 많이 알아가지고 늘 엉켜서 늘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도 뭐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늘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예. 33년간 술구석에 술독에 빠져 살다가 뒤늦게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33년간 술친구들 지금 남아있을 줄 압니까? 한 사람도 안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친구를 붙여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예, 이런 관계가 이렇게 주위의 새로운 관계로 쭉 포진이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경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죽어서 절대 못 갑니다. 왜 결혼을 허락하고 왜 공동체를 허락하겠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연습을 잘 하라고 여기서 잘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보라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신데렐라 가서 이혼한 얘기 들었어요? 시어머니 때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숙고 사람들하고 이제 이게 뭐 그냥 완전히 이제 화가 나서 내가 돌아올 때 가만 두나 봐라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또 지나가다가 이제 분우엘 갔어. 이 숫고다고 분우엘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상징적인 장소예요. 옛날에 야곱이 밧단 아람 라반 삼촌 집으로 갈 때 예, 갔다가 돌아오면서 어디서 땅을 제일 먼저 샀어요? 숫곳에서 200허스 땅 가지고 땅을 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 딸 디나가 이렇게 뭐 수치를 겪는 일이 있고 예, 베델 엘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건 숫곳이라는 게 야곱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 처음 땅을 산, 가나안 땅에서 땅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단 비록 동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헤브론은 뭡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막벨라 굴을 삼으로써 처음으로 땅의 소유지가 확정된 것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돈을 지불했다는 것, 그건 이 땅에 소유권, 연고권이 있다는 것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어도 구원을 위해서 군대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하셨다면 도와달라 그러면 묻지도 말고 도와야 돼. 부니엘도 마찬가지죠. 부니엘도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스라엘이 밤새 천사하고 씨름을 하다가 위골이 환도뼈에 맞아가지고 위골이 되면서까지 끝까지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곳이 부누엘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누엘 사람들은 이 마을이 어떤 연고지인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렇다면 이방 민족에게 시달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났다면 묻지도 말고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묻지도 말고 도와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 왜? 이기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건데? 내가 잘못 도왔다가 내가 어떤 수모를 겪을 건데?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어떻게 될 건데 생각할 겨를 어디 있어요? 내 부모고 내 형제인데. 제가 우리 어머니 동네에서 싸움을 하길래 나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잘 못해서, 그래서 어머니 잘 못했네요. 집에 들어와서 죽도록 맞았어요. 자식은 그러려고 둔 게 아니래. 부모가 어려울 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부모를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말이지, 이 녀석이 남 앞에서 망신 준다고.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숫골 사람과 분해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은 뭘로 나타났다고요? 두려움이라는 얼굴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 이기심은 공명심으로 나타났고 분노함으로 나타났고 교만함으로 나타났지만, 숫꽃과 이 분우엘에 있는 사람들의 이기심은 두려움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집착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게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게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아시겠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점점 두려움이 커져요. 네. 권력도 마찬가지고, 네. 다 마찬가지.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을 원하죠. 그리고 더 많은 자리를 원하고, 그리고 점점 더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적으로 되면 한눈에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겉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동기나 그 깊은 이유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두렵구나. 두려워서 저렇게 악을 쓰는구나. 두려워서 저렇게 움켜쥐고 벌벌 떠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과 싸우거나 다투기보다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주신 까닭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가졌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섬기라고 하는 거구나, 종이 되라고 하는 거구나, 그 얘기를 그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섬기고 종이 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를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뭘 때문에? 그게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등을 확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편을 너무 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분오열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자예요. 가장이 여러분 아들들, 딸들을 싸우게 만듭니까? 자식들이 싸우면 가장 아파하는 게 가장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식들한테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자식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자식들이 나한테 충성 경쟁하게 만들고 뭐 그런 부모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보긴 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부모죠. 예. 그리고는 이제 예. 드디어 따라가서 세바와 살분나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는 돌아오면서 이제 약속한 대로 공언한 대로 복수 피해 복수극을 벌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숲곳에 가서 가다가 젊은 친구를 하나 잡아가지고 너 마을에서 이 지도자들과 높은 고위 관리들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77명의 명단을 받아요.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 다 모아놓고 그 77명 채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들가시하고 찔레로 사람을 고문해가지고 피투성이를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예. 전쟁 이기고 나서 그게 뭐예요? 뭐 할 짓이 없어서 그걸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 기도는 지금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이 기도는 포도즙 틀에서 두려워서 숨어서 있던 기도원과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고 전쟁을 시작하라고 할 때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기도원, 그 기도원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승리가 주어졌을 때 두 왕을 포로로 잡고 가면서 자기 백성들, 숫곳 사람들과 분해할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이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고 자기 형제란 말이에요. 어쨌건 미워도 한 행위는 괘씸하더라도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이 형제들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기도원은 같은 얼굴이냐 다른 얼굴이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기도원조차도 이기심에 사로잡히면은 한순간에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기심이나 시기심이나 공명심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지금 기도원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다윗 같으면 여러분 사울을 놓아주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두 번 다 살려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그리고 다윗이 복수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면 원수 끝난 겁니다. 내가 원수 갚을 일도 없어요. 어쩌면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그냥 기도원이 숫곳과 분후엘에 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때 두려웠지 다독거렸다면 그 사람들이 아마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아마 기꺼이 사죄했을 것입니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이. 그리고 분후엘에 가서 내가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다. 그 망대란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부숴요? 부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또 다 그냥 부순단 말이에요. 왜 복수심에 이글거리냔 말이에요. 이기심의 또 하나 얼굴은 숫곳과 분할 사람들의 이기심은 두려움이 원인이었지만 지금 기도원의 이 복수심은 이기심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원 안에 있는 이기심, 해결되지 않은 이기심, 이게 복수심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보니까 기도원의 그 이기심이 숨겨져 있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7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지금 적을 기습하는데 횃불 300개 들고 항아리 300개 들고 깨면서 나팔을 불면서 적진에 돌진하는데 구호가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도원을 위하라요. 이 전쟁이 누구 전쟁인데? 여호와의 전쟁인데 좋게 해석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제가 이래 새로부터 뭐 주일날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게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심경과 비슷한 심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 임하면서 지금 본인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이기심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기드온을 위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이스라엘을 위하라 이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기드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군호를 하나 짜더라도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 이때 이런 것들이 다 모르고 넘어가지만 본인 자신도 잘 모르지만 숨어있는 우리 이기심의 발로란 걸 알게 됩니다. 숨어있는 시기심이나 공명심의 발로란 걸 알게 돼요.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가 여러 얼굴로 나타나는 이기심의 얼굴을 살펴보고 있지만 숙고 사람이나 분노할 사람이 있었던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기도원 안에 숨어있는 그런 우리 이기심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에브라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명심이나 그런 탐욕도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지금 이 본문을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도 이런 게 혹시 없나?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 이게 아마 내가 누는 후계자로 눈여겨봤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늘 모세 옆에 와서 시종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 따듬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제목인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요? 예.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혼자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하고 그 책임을 나누지. 그래서 전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부르잖아요. 회막으로 부르는데 엘닷과 메닷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는데 예?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엘닷과 메닷은 오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한테 이 귀띔을 해줬어요. 엘닷이 메닷이 오지 않았는데 지금 그걸 한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못하게 하십시오. 막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 얘기 기억나세요? 성경 좀 보라니까. 모세가 보건대는 여호수아가 앞으로 민족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그 이기심의 문제, 시기심의 문제, 공명심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인정욕구로 나타나고 수많은 얼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얼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으로 가장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속에 있는 그 이기심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잣대로 아,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저 사람 신앙이 안 좋아 그렇게 속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신앙이 좋아요? 가장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오히려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와서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다. 안에는 뭐 무덤, 저기죠, 뭐 회칠한 무덤이 독사의 자식들이고 말이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공명심이 가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결국 그 시기심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기심에? 이렇게 종교인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시기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무슨 뭐, 예? 탐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니고데모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은 내가 위로부터 나야 하겠느니라.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 혼자 실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잠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쓰긴 하지만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했냐?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뭐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시간만. 여러분 아무리 시간 보내도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 교묘해질 뿐이고 예?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간교해질 뿐이지 하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지금 마지막에 그 이기심의 얼굴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탐욕의 얼굴로 나타나요. 그게 뭐니까 자식을 세우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갔다가 목을 치는데 아들을 불러, 아들을. 전쟁에 데리고 갔던 모양이죠? 300명 안에 들어갔는지 그 이후에 끼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델이라는 큰아들을 데려가서, 장남을 데려가서, 야, 너 칼을 빼서 저 목 잘라라.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칼을 못 빼요.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내가, 야, 장수답게, 네가 용사답게 내 목을 쳐라.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서 가장 명예로운 장면은 이긴 장수가 패장의 목을 직접 자르는 거예요. 그 잘라서 인생을 마감하게 하는 게 가장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수치스럽게 끌고 간다든지, 이게 가장 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들에게 그 전공을 주고 싶다. 이거는 이방 민족들이 하던 일이에요. 이방 족속들의 왕들이 하는 버릇이야. 그는 어느새 내 아들을 세우고 싶다, 지도자로 세우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본인이 부모가 세워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세워진 거예요. 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도 자식들도 다 세워줄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내가 세우다가 다 망칩니다. 내가 세우다가 아들 안 그르친 부모를 내가 보지를 못했어.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목에 달린 그 달 우상을 가져가요. 이 가져가면 안 돼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가장 숭배하는 게 뭐예요? 달신이죠. 달신. 미디안 족속들이 특히 이 달 형상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달 형상을 가지고 이 금붙이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큰 거를 아마 낙타목에 걸었던 모양이죠. 그 두 개를 본인이 취해. 본인이 전리품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취하면 안 돼요. 이미 기도원 안에 탐욕이 자라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기심은 어느새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 얘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도 교회가 조금씩 커지면서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도 뭐 점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이런 교만이든 이런 이기심이 어느 순간순간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여러분들의 첫사랑, 첫 믿음, 첫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심, 신실함, 성심, 단심,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엉뚱한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신실하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될지도 성경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또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할지 주님께서 오늘 다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 정말 믿음의 길 완주하는 그리스도인들,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공했을 때가 위기라는 것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가 패배의 원인이 싹 트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그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 착각하지 않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한국 교회가 성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정말 깨끗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한민족에게 꿈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오로지 성결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어떤 기준으로 헤쳐나가야 할지 오늘 다시 말씀 가운데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전의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